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갈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약 6개월 전에 제가 잘리지 않으면 1년 뒤에 뵙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뵙게 됐습니다. 이번엔 진짜 안 잘리면 내년에 한 12월 달에 또 뵙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성도님이 굳이 저를 만나시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니고 타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일부러 꼭 만나야 되겠다고 예배당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통지를 받았던 터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관 3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분께 무슨 일인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수요 예배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것도 마치고 나면 테이프로 녹음이 되어서 이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듣게 될지 모릅니다. 그분도 제가 설교한 걸 테이프로 들으셨답니다. 6개월 전에 설교한 걸 들으셨는데 그 때문에 저를 꼭 만나고 싶으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봤자 실망밖에 안 하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라고. 왜 그렇게 만나고 싶으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저희 남편하고 그 부부되시는 분과 이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매일 밤마다 9시에 예철 목사님 테이프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신답니다. 왜 굳이 뭐 이재철 목사님 테이프를 틀어놓는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설교를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 첫 마디가 정말 제 설교를 듣고 정말 많이 웃겼다는 겁니다. 정말 재미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은혜 받으셨다는 말도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 허락 맞고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누가 뭐라 그래도 잘 긴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많이 웃으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예 그렇습니까 했는데 갑자기 제가 태도가 돌변하게 된 것이 그분이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가 암 환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도 암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부부가 암인 거죠.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긴장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 뒤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도 저는 쫄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기대합니다. 이렇게 젊은 목사 용기를 주고자 말씀하셔도 저 그렇게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암 환자에게 웃음을 주고 있다니요. 이 암 환자에게 웃음을 주고 있다니까 제가 부담이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도행전을 쭉 강의하다가 왔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제가 미리 사도행전 알 줄 미리 아시고 따라하고 계신데 근데 제가 하는 사도행전 강의와 이재철 목사님 하시는 강의와 버전이 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종종 찾아와서 목사님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니까 더 힘이 듭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는 분명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다고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교회 오면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넘친다, 해피데이가 된다 이런 표어들이 난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어떤 분들은 아 그것은 네가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렇다, 신앙의 경륜이 짧아서 그렇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를 더 깊이 믿으면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면 정말 더 행복해집니까? 더 평안이 넘치고 근심이 사라지고 삶의 고통이 없어집니까? 최소한 삶의 여러 가지 질곡이라도 사라집니까? 최소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우는 좀 다르지만 담임 목사님이 사청으로 저를 부르면 저는 불안해서 미치겠습니다. 공황 상태가 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무리 기도해도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평강과 기쁨이 우리 영혼을 덮는다고 했는데 저는 목사인데도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표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예수를 믿으면 준다고 하는데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과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믿지 않기로 결심한 무리들이 이방인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형제들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는 도망을 가서 저 루스드라와 드베 근방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 과연 바울과 바나바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었을까? 더군다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조차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즐거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경험한 것은 모욕과 침뱉음과 돌마정과 죽을 뻔한 위기들, 그리고 도망다니는 수치스러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하나 놀란 것은 이들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나는 양상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매 맞고 돌 맞고 모욕당하고 또 도망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수치스럽고 그만큼 모욕을 당했으면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어서 자기들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들에게 너 돌이 되어라 얍! 이렇게 한방 먹여주면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 밑에서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고 있다가 잠시 내려와서 잠시만 내려와서 그 논리 조롱하는 사람들 딱밤을 몇 대만 딱 때려주고 다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얼마나 후련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돕지 않아서 그들이 모욕을 당하고 돌에 맞고 도망 다녔을까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힘센 분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한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을 자기 복수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무능하거나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한 강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강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강자들은 논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강한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짓누르고 그에게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강한 자가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최소한 강한 사람이 절대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강자의 자연스러운 논리입니다. 오늘날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폭력은 남성이 여성을 때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남자들도 꽤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제가 맞는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길거리에서 봤습니다. 네. 남자들이 제가 이전에 TV에서 본 바에 의하면 가정폭력의 10% 이상이 남성들이 맞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힘이 빠질수록 여성들의 강한 완력에 의해서 많이 맞는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남성의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제가 가정폭력에 관한 TV 프로를 봤을 때 뭐가 나오냐면 레즈비언에 관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레즈비언인데 부부처럼 사는 사람들. 그때 남성 역할을 하는 여자가 있고 여성 역할을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 역할을 하는 남성 역할을 하는 여자가 여성 역할을 하는 약한 사람을 때리는 겁니다. 그런 가정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폭력이라는 것은 남성이 여성을 때리는 문제가 아니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자기 욕망대로 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완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강자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를 볼 때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지고 양보하고 물러서는 사람은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뿌리 깊은 나무 보셨습니까? 저만 봤군요. 뿌리 깊은 나무 보면 이도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하겠다고 한글을 만들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입니다. 그러자 극중 강채윤이라고, 강채윤입니다. 장혁이죠. 저를 쏙 빼닮은 장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알면 밥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안다고 해서 밥이 나오고 당장 돈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알면 더 밥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를 알면 백성들이 힘이 생겨서 지금처럼 양반들에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짓밟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짓밟히고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매맞고 무너지고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힘만 생기면 그 나이겠지 않겠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강자의 논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연히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무능한 사람이고요. 그것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무너진 인생인 겁니다. 예수를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잘 믿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행복을 했습니까? 그들이 매일 당한 것이라고는 매맞고 쫓겨다니고 침뱉음 당하고 이런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에게 대우하는 사람들에게 원망하거나 그 사람들을 해코지하거나 복수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그것을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건데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칼과 이 사자와의 그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물 웅덩이에 이 목이 말랐는지 그 사자도 목이 말랐고 제칼도 목이 말란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자가 수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칼의 사진 작가 말로는 한 크기가 한 10배쯤 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앉는데 밑에 이 엉덩이에 제칼이 깔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자도 놀라고 제칼도 놀랬겠죠. 그래서 이제 제칼이 놀라서 이제 사자는 이렇게 보니까 제칼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제칼이 이제 사자한테 막 으르렁대기 시작합니다. 사자는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칼이 막 으르렁대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자의 갈기를 물었습니다. 수사자야. 10배쯤 되는 이 수사자의 갈기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자가 순간적으로 움찔하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제칼은 계속 낑낑대고 앙앙대고 짖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사자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그러자 제칼이 짖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수사자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했습니까? 너무도 이 가짜는 애가 지죽을지도 모르고 덤비니까 봐준 겁니다. 봐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장님과 학생과의 대담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학생들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총장과 학생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느냐? 제가 장신대에서 제일 똑똑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말씀드렸습니다. 총장님이 이기죠. 아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잘라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총장님 하신 말씀이 학생 참 똑똑하게 생겨가지고 잘 모르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 저는 학생들한테는 못 이깁니다. 세상에 어떤 세력과 싸우더라도 싸울 수 있는데 학생들한테 제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퀴즈를 내셨습니다.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느냐? 대충 그러니까 장로가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퀴즈를 냈습니다. 장로와 집사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느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집사가 이깁니다. 집사와 평신도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평신도가 이깁니다. 평신도와 신자와 불신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불신자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과 예수 믿은 지 10년 된 사람이 싸우게 되면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이 이기는 게 맞습니다. 초신자와 예수 믿은 지 30년 된 사람이 싸우면 초신자가 이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된 권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초신자에 물러가라.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교회에서 다툼이 생겼는데 내가 그 말 안 듣는 김 권사를 내가 아작을 안 냈나? 내가 다시는 내 앞에서 그렇게 개기지 못하도록 내가 귀를 확 죽여놨다 이렇게 기세등등하다면 그 진 사람이 강자인 겁니다. 진 사람이 봐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가 산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 이어폰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이어폰을 잊어버려가지고 그 사기는 또 비싸고 해서 핸드폰 이어폰을 안 쓸만한 그 목사님들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이제 고연령층,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나이들. 이제 그 준비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물망에 오른 후보 이동규 목사님. 근데 본인이 굳이 이어폰 쓴다고. 내가 보기에는 뭐 이어폰인지 이게 헤드폰인지도 잘 구분 못하실 것 같은데 굳이 쓰신다고 뿌둥뿌둥 우기셨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뭘 듣는지 항상 귀에 꽂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골랐겠습니까? 정한준 목사님을 골랐습니다. 분명히 쓸 줄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정한준 목사님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강제로 뺏었습니다. 근데 정한준 목사님이 저한테 왜 뺏겼겠습니까? 물론 제가 젊어서 뭐 힘이 더 세겠죠. 그러나 정한준 목사님하고 제가 업무 외적인 걸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정한준 목사님은 저보다 액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를 저보다 훨씬 먼저 믿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것도 훨씬 먼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면 제가 이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목사, 정한준 목사님이 그 이어폰을 저한테 주시면서 저에게 애절한 눈빛으로 이거 꼭 돌려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추워도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제 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면 해갈수록 진정한 강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말씀으로 단련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단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정한 강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강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양상으로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이 강자가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짓밟고 그 사람에게 싸워서 쟁취해내고 물러설 줄 모르는 힘으로 억압하고 이런 것으로 강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불합리한 자기에 대한 대우와 억울함 속에서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처럼 흔들림 없이 자기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나가는 것으로 그 강자의 모습은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강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내는 것이나 이기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쟁취하고 다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한 감격,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인한 진정한 기쁨,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다툼에서 넉넉히 져줄 수 있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기꺼이 양보하고 물러설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자를 참으로 강하게 만듭니다. 이 신자의 강함은 겉으로 드러날 때는 세상의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무능함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나약함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실패처럼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저거 예수 믿더니 왜 저렇게 험한 꼴 당해? 예수 믿더니 저렇게 몹쓸 일을 당하네? 몹쓸 병에 걸렸네? 예수를 믿는다더니 뭐 잘 된 게 있어? 이런 모욕과 조롱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도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좀 더 이루면 그것이 행복에 유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돈을 좀 더 가지게 되면 행복에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고 좀 더 건강하면 그것이 행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동일하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이, 그런 행복이 내게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우리는 참으로 처참합니다. 현실에 부딪히면 그런 낭만적인 행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봤던,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행복 대신에 처절하게 싸워 나가야 되는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행복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지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깊은 영성 가운데 들어간 사람 중에 그런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참으로 뜬뜬거리고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이었고요. 그는 돌을 맞는 자가 아니라 돌을 던지는 자였습니다. 돌을 던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고 맨날 돌 맞고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곤장 맞고 이런 삶을 살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행복을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세상의 행복을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교구의 새가족 중에 하나가 한 명이 청년이, 남자 청년이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완전한 초신자입니다. 술을 그 전날 토요일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이 덜 깬 상태로 교회에 오는 친구입니다. 저 만나러 오는 친구입니다. 저는 그런 친구를 참 좋아합니다. 맨정신으로도 교회 오기 힘든데 술을 덜 깬 상태로 교회를 오다니요. 이건 엄청난 기적인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묻는 내용이 이랬습니다. 자기는 지금 교회를 다닐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그 이유가 자기 어머니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더 행복해지고 싶다는 겁니다. 좀 더 행복해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를 다니면, 신앙을 가지면 제가 더 행복해집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대답한 것은 그렇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을 때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돈을 잘 벌게 되고 좀 더 직장 생활이 잘 되고 이런 것은 내가 보장해 줄 수 없다. 그러나 네가 신앙이 깊어진다면 네가 말하는 지금 생각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들이 하나도 없더라도 너는 예수를 믿은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들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무너져갈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서러울 수 있습니다.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고 그런 세상의 행복을 쫓아가지 않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인생이 고달파지고 예수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예수 때문에 양보하게 되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그것을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당신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교역자들이 생일을 당하게 되면 그 주간에 롤링페이퍼처럼 편지를 씁니다.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축하한다 이렇게 편지를 쭉 씁니다. 대부분은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뭐 이런 얘기 형식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도 생일이 있습니다. 저도 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일이어서 이렇게 롤링페이퍼로 이런 목사님들이 엽서를 써주셨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편지를 쓰시거든요. 그때 뭐라고 쓰셨냐면, 강 목사로 인하여서 내년에는 20대 청년들이 참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는 눈치월이시네요. 저는 열을 받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보통 생일카드 쓰면 무슨 내용 씁니까? 강 목사 더 행복해지십시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20대 청년들이 행복해지라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너 죽도록 고생해봐라. 코피 흘려봐라. 매일 속썩여봐라. 맨날 눈물을 흘려라. 대신에 20대 청년들 행복하게 만들어라. 이 얘기 아닙니까? 악담이죠, 악담. 그걸 생일카드에 적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찾는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슬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을 이겨내고 우리가 예수 때문에 기꺼이 다른 사람과의 다툼에서 양보하고 져주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면 그 삶은 이 세상이 감히 흉내도 낼 수 없고 이 세상이 절대 줄 수도 없는 신령한 행복으로 가득 차갈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자이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행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강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강함이 다른 이들을 이기고 무너뜨리고 쟁취해내는 것으로 사용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강함이 다른 사람을 넉넉히 바라봐주고 용서해주며 양보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